멘사. 우리나라에서 이름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IQ 15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알고 보니 우리 반 첫수가 멘사 회원이더라 하는 소리를 오다가다 한 번씩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멘사는 도대체 언제 생길 것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언제부터 멘사에 가입하게 된 것일까요? 대체 왜 조선 사람들은 멘사에 가입하지 못했을까요? 과학에 대한 질문을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시간, 오늘의 팟캐스트 사이언스 오늘과 함께하는 과학공감 우리 사이 1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과학공감 우리 사이 진행을 맡게 된 메인 MC 전석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과학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과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만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려니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들 과학 좋아하세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사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죠. 다들 과학을 흥미로운 과목으로 알고 있으나 어려운 과목이라고 또 생각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탄생했습니다. 교과서 이외의 과학을 몰라서 과학의 재미를 모르는 청소년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알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시민들을 위하여 팟캐스트 과학공감 우리 사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학공감 우리 사이의 진행을 도와줄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이자 이제 과학 작가로 활동 중인 작가인데요. 사실 제 본명보다는요, 하리하라라는 닉네임으로 알고 계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제 책을 몇 권 발표하고요. 지금은 원래는 이제 과학자였다가 지금은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작가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책이라면 어떤 책을 쓰시나요?
예, 저는 이제 주로 대중들을 위해,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보다는요, 그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 일반인들을 위해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뭐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될 과학 이슈 11 이런 것들도 이제 공저를 했고, 제 이름을 네. 걸고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나 뭐 하리하라의 과학 블로그 이런 걸 썼는데요. 이렇게 하리하라 시리즈가 다 제 책인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광고로 하시면 어떡하죠? 네.
아, 지금 뭐 공중파라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하는 김에 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 호기심 천국에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예, 뭐 한 10년 더 된 일인데요. 그때는 뭐 스튜디오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촬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보고요. 되게 재밌어 했었거든요. 그 SBS 방송이었죠.
예.
네, 저 방송이 좀 익숙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좀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색하거든요.
아이고, 저도 뭐 그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 막 긴장되고 있고요.
네.
뭐 NMC 또 보조 MC 이렇게 나눠서 네. 우리 진행한다는 게 전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방송 라디오 방송은 뭐 초심자라서 또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초심자 두 명이서 머리 맞대고 진행한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라디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게스트로 가서 읽기만 해서요. 저 방송 초심자 두 명이 서투르긴 하지만 청취자분들께 최대한 쉽고 재밌고 흥미있게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해두죠.
예, 그거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소개가 충분히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다룰 주제는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멘사에 가입하지 못했나 입니다. 은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솔직히 제목 보고 이거 당연한 건데 조선시대에는 멘사에 가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멘사가 없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뒤집어 생각해서 멘사에 가입하지 못했던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입할 수 있을 만한 똑똑한 과학자들이 조선시대에 많았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우리 내용을 이 안에 포함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조선의 과학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조선의 발명품, 조선의 유명한 과학자, 혹은 당시의 과학기술로도 도저히 밝혀낼 수 없었던 이상한 현상들까지 재미있게 과학으로서 풀어보는 첫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공감 우리 사이 첫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알듯 모를듯 애매한 과학의 세계를 키워드로 풀어가는 과학과 썸타다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코너를 진행해 주실 게스트 이성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저는 알고 있지만 독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한국과학장의재단에서 발행하는 사이언스타임즈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개근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사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각 칼럼을 쓰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과학 책, 쉽게 읽을 수 있는 과학 책들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선생님 글을 많이 읽고 있는데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은 어떻게 그런 많은 그 주제 내용들을 파악해서 찾아내시는지 상당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좋은 네, 내용 감사합니다.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코너인 과학과 썸 타다 코너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한 가지 키워드를 정하고 그 키워드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보면서 어려운 과학을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썸 타다라는 단어가 요즘 저 청소년에서 유행하는 바로 그 단어인가요?
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사귈 듯 안 사귈 듯 아슬아슬한 그 미묘한 감정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썸 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래도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요.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 정기고 씨가 예, 부른 그
노래예요. 시스타의 소유 씨가 부른 노래인데 압니다. 사실 들으시면 아실 건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노래 불러드리면은
아, 예, 예. 예,
사실 좀 공예가 될 것 같아서 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이런 가사인데요. 이게 바로 그 썸타다는 예. 것을 표현한 대표적인 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썸탄다라는 의미가 약간의 어떤 감정적으로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옳든 말든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우리 때 또 말로는 이제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고 약간 그런 개념 예.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얘기 안 하셔도 그 이거 듣는 방송들 아마 독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몰라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썸 탄다는 표현을 네. 그렇게 쓰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은어들이. 네. 학생들에게 전해드릴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 학생들은 많이 지도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테니까요. 약간 미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과학적으로 썸 탈 키워드는 바로 조선시대 맨사 회원들입니다.
이거 제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맨사 회원이라 조금 낯설고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재미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오늘 주제 조선 사람들이 왜 맨사에 가입하지 못했나니까요. 이 코너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약 맨사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정말로 그 가입될 수 있을 만한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맨사도 한번 짚어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성규 작가님은 뭐 맨사에 대해 잘 아시나요?
네. 저도 이 제목을 보고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맨사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입하는 국제적인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맨사 자체는 그 1946년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 최초로 발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멘사 가입 뭐 테스트다 그래서 막 도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만 보면은 그 문제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떻게 가입한지 사실은 가입 절차조차 평범한 사람 잘 모르잖아요.
아, 저 주변에 그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 내용이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IQ 테스트를 하는데요.
네.
IQ 테스트라는 게 그 현 시대에 가장 평범한 수준의 그 기준치가 되는 거 100을 정했을 때 150이면 거의 상위 한 2% 정도 되는 학생들이죠.
네.
그런 아이들이 나오면 그 멘사 회원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로 가입이 될 만한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면은 멘사 회원 자격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 그게 지부가 다 각 나라마다 있나 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뭐 1996년도에부터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네.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시험을 봐서 멘사회원을 뽑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네.
어쨌든 상위 20%라고 했어도 막상 그 멘사 시험 통과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0.2%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어떤 그 IQ가 인류 상위 2%에 해당되는 조선시대의 사람들 그 중에 과학자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러면 역시 조선 시대 과학자하면 장영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아 그렇죠. 뭐 장영실. 장영실의 업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장영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영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조선 최고의 엔지니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엔지니어요.
예, 과학자에도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발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연구와 발명을 가지고 또 직접 기계를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장영실이란 분은 그런 기계를 만드는데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질이 당시 세종시대에 큰 발명품들 마구 쏟아내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요즘 요새 말로 하자면 공돌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네. 그런 분의 시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정말 우리가 장영실 그러면 과학자 이렇게만 네.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진짜 과학자라기보다 엔지니어에 더 가까운 그런 분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장영실은 사실 대호군이라는 종삼품의 큰 벼슬까지 지낸 분인데요.
예.
이런 유명세에 비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이죠. 백과사전만 봐도 장영실의 태어난 해와 사망한 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성격이 어땠는지 뭐 그 사람의 얽힌 일화가 어땠는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높은 벼슬까지 했던 사람이 밝혀진 게 너무 없다는 게 아주 미스터리한 사실이죠.
네, 저도 이 장영실에 대한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생물 영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그 알려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노비로 출생했던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세종실록을 보면 장영실의 아버지는 원나라 사람이었고 부산 동네에서 전서라는 벼슬까지 지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장관급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무조건 기생이면 어머니의 그런 계급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장영실이 동네 현의 간노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비록 간노로 살았지만은 워낙 이렇게 역량이 뛰어나니까 그 당시에 도천법이라는 추천 제도가 있었어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지방 관찰사가 서울로 한양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런 제도 덕분에 장영실은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면서 조선 전기의 과학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만 원짜리 세종대왕님이 계시는데 뒤편에는 물시계가 있죠.
예.
그것도 역시 장영실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격루라는 이름의 물시계인데요. 예. 일정한 속도로 물이 쏟아지다가 시간이 되면 기계가 작동해서 종을 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의 물시계죠. 그 외에도 장량실은 뭐 기존에 있던 금속 활자를 개량해서 갑인자를 만들었고요. 예. 또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인 대관이나 소관이, 그리고 모두 잘 아시는 해시계인 앙부1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 앙부1구는 공공장소 설치용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었고, 또 휴대용 해시계도 만들었고요. 또 그 밖에 뭐 많은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죠. 네,
뭐 지금 몇 개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했던 그런 물품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게 뭐 세종대왕님이 워낙 뭐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진짜 사람을 많이 부려먹는 그런 분이라서 세종대왕 밑에 있었던 학자들은 다 뭐 그런 엄청난 연구량을 자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으로 치면 세종대왕님 악덕 보스로 아마 이름이 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밑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그 부려먹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해서, 사실은 저도 봤더니만은 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일을 했을까, 그것도 분야를 넘어서면서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뭐 세종대왕 본인께서도 책을 한 권을 읽으실 때 100번을 읽으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뭐 워낙 머리도 좋으시고 또 직접 과학을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뭐 세종대왕 밑에 계시면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종대왕 본인도 굉장히 천재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디서 그런 표현을 봤어요. 세종대왕과 장량실 콤비는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그런 이론과와 그 다음에 아까 있던 엔지니어의 조합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따져보면 뭐 세종대왕님도 멘사 회원님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있었으면 당연히 가입하셨겠죠.
자격이 되겠죠.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과학자 또 누가 있을까요? 저희 뭐 조선시대 과학자 하면은 장영실밖에 모르니까 뭐 참 궁금한 점이 많네요.
예, 장영실처럼 뭐 유명하지는 않지만요,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1700년대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더 먼저 지동설을 발표한 거가 될 텐데.
아,
그런 분 계셨네요.
그건 예. 아니고요. 코페르니쿠스는 뭐 1500년대 사람이고 이분은 1700년대 사람이니까 차이가 나고요.
예, 예, 예.
이분이 조선 후기에 실학이 대두하잖아요. 예. 홍대용은 그 실학파의 선구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이끈 사람이죠. 35세 때 중국에 다녀오는데 거기에서 외국의 신문물을 맞이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특히 이제 유럽의 과학 중에서 천문학에 큰 감명을 받아서 보통 조선 선비들이 자신의 집에 정자를 지어놓고 술을 마시잖아요. 이분은 자신의 네. 집에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에 천문 기기를 설치하고 천문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그가 가졌던 생각이 일단 우주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 우주가 무한하니까 지구가 그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는 생각이 이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우주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거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조선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예. 이 지동설이 왜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냐 하면요. 당시에는 중국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있었고요.
예.
그 중화사상의 가장 큰 부분이 화이간이었습니다. 즉 중국이 아니면 모두가 오랑캐라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지구가 돌면 어떻습니까? 그 세계의 중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 중심이 없으니까 그 당시 승리학자로서는 이 지동설이 아주 큰 파격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 사실로 이 승리학자들은, 조선의 승리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예.
그러면 당시의 사상과 약간 배치됐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한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사상이었고 예. 그리고 이 우주가 무한하다는 사실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생명은 평등하다. 그런 사상까지 이분이 퍼뜨린 거죠.
당시로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파격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네. 뭐 신분이라든지 중국에 철저히 예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파격적이죠. 네.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붙잡혀가서 또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듯이 그 잡혀가실 분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하는데 대단하신 분으로 알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가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렇다면 또 마지막 한 사람 더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과학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거는 제 나름의 기준이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조선의 5대 군주인 문종 임금을 들고 싶습니다.
예.
아, 문종이면 그 세종대왕 큰 아들 그 예. 단종과 연결된 그
예,
문종 말씀이신 거죠?
네. 뒤를 이어서 임금에 오르신 분이죠.
역시 아버지를 물려받으셨는데요. 네.
예, 그렇죠.
이분이 과학 분야 업적이 굉장히 많으신 건가요?
예, 문종은 사실 제2 당시나 그 이후의 평가에서 세종의 업적을 이을 만한 뛰어난 군주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업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사실이죠. 하지만 문종은 굉장히 총명하고 명석한 인물이었고 세종대왕 밑에서 오랜 세자 생활을 하면서 치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분이 세종대왕만큼 한 30년 정도만 사셨어도 아주 우리나라 뭐 지도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군주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 조선 시대에도 우리 많은 과학자분들이 있었는데 뭐 세 분만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업적이 크신 분들을 우리가 자기 소개해드린 거고요. 아, 또 이렇게 우리가 흥미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선 시대의 과학자들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3부에서 저희가 조선 시대의 과학을 재밌게 풀어낸 책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걸 읽고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의 게스트께서 또 그 책을 지으신 저자시니까 아마 가장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뭐 3부에서도 좀 많은 기대를 해보시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정 임금님에 대한 업적을 우리가 한번 더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아마 보통 분들은 문종 임금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수양대군들이 이어지는 이런 그런 정치적인 얘기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과학자로서 재능이 있었다는 건 참 그 신기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저 문종의 업적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흔히 처국기를 장영실이 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실록을 보면 그게 문종 세종 시절에 세자가 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종이죠.
아, 예.
그래서 문종께서는 원래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인 세종도 날씨가 궁금하면 문종에게 물어볼 정도로 기상학에 조예가 깊었던 분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추기가 결국 문종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다면은. 많이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종은 수축을 방면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많이 줬을까요?
예, 이 체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량적 강우량 측정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가스텔리가 발명한 유럽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보다 약 200년 정도 앞선 물건이었습니다. 예. 더구나 기상 관측 장비로서의 측면을 따져봐도 갈릴레오의 온도계나 토리첼리의 수온 기압계보다 200년 정도 앞선 최초의 기상 관측 장비이고요. 또 처국기가 발명되다 보니까 조선은 새로운 강우량 측정 제도를 마련해서 농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예. 요즘은 저희는 이제 처국기는 없더라도 매번 기상청에서 발표해 주니까 비가 얼마큼 오겠구나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얼마큼 왔다 또 비를 얼마큼 관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것도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려 말에 재무슨이 하약을 개발하고 그 아들 재산이 화차를 발명했는데요. 문종이 그걸 계승해가지고 화차를 만들었는데 이 화차가 당시로서는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화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마차에서 활을 쏘는 수준이었지만 문종이 만든 화차는 자동 발사기처럼 연발로 나가는 그런 화차였고요. 그래서 문종보다 늦은 시대에 갈릴레이가 만든 화차도 있는데 이것은 문종이 만든 화차에 비하면 아주 장난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직접 문종이 그렸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문종이 설계도대로 화차를 만든 건데 이게 워낙 완성도가 높고 위력도 세서 실제 전쟁에서도 써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직접 만든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문종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자, 저희가 뭐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문득 떠올랐는데요. 그 영화 신기전에서 나오는 네, 그 화차가 네. 그 문종의 작품이라는 건가요?
네, 그 신기전도 화차의 종류 중에 하나에 들어간 거죠. 그 외에도 신기전 외에도 여러 가지 화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왕이 국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서 무기까지 만들어서 그걸 배치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예, 그래서 이 화차가 조정의 경비에 쓰이는 인력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자주 침략하는 여진족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임진왜란 때까지 활약이 계속 이어졌죠.
아,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계속 이어지셨다면 지금 우리나라 과학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항상 생각해보는 부분인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네, 그 만일 문종과 세종과 문종이 계속 이어지고 그 과학이 계속 기술을 발전했다면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보다 먼저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좀 더 일찍 강국이 되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또 제가 쓴 조선과학실록에 대한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또 이어서 또 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시대의 대단한 천자과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궁금해지고 황당하고 쓸데없는 질문들. 하지만 물어볼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모를 때에는 여기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2부 괜찮아 질문해 코너입니다. 야, 이 코너 좋은데요. 괜찮아 질문해. 정말 살다 보면 쓸데없고 궁금한 것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되면요. 라디오에 이제 청취자가 질문을 올리는 코너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사소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뭐 먼지는 왜 떠다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나무는 꽃이 안 피는 것 같은데 왜 은행이 열리느냐 왜 네. 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거 많아요. 심지어 억대랑 그 억세랑 갈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해결해 드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진지하게 해결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Q&A 시간입니다.
예, 뭐 살다 보면 뭐 문득 궁금해지고 쓸데없는 질문들. 예를 들어 뭐 단풍은 왜 떨어지는 걸까? 먼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는 왜 날아다닐 걸까? 길거리 가로수는 왜 다 은행나무일까? 이런 게 궁금하시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인터넷 사이트의 Q&A 코너에서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그날 오시는 게스트 선생님께서 직접 뽑아주신 질문들을 답변해주실 것입니다. 사이언스올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www.science.com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작가님께서 이제 직접 질문을 골라 오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갖고 오셨죠.
네, 제가 질문을 미리 뽑아서 네. 답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프로그램이 좀 생각보다 힘드네요. 예.
저희.
저도 뭐 처음 방송할 때 방송이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도 한번 도전해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막상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래서 당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뽑아주신 질문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요즘 같은 과학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 과학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예.
이 질문에 제가 한마디로 대답하자면요. 조선시대에는 과학 교육은 있었지만 과학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학이란 말은 1874년이 되었어야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죠. 요즘으로 치면 동경대 교수에 해당하는 일본의 철학자 니시 아마네라는 분이 잡지에서 딱 한 번 과학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과학이라는 뜻은 전문화되어가는 각 분야의 분과적인 학문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1881년에 다른 일본인이 서양에서 넘어온 사이언스란 말을 번역하면서 그 과학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중국에 전해지고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부터 이제 과학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과학이란 말이 없었죠. 아예.
아, 그렇군요.
그럼 예. 조선시대 때는 과학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과학이란 용어가 네. 없은 대신 뭐 수학은 산학이라고 표현하고 아.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과학이란 단어도 서양에서 근세에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뭐 자연철학이라든지 박물학이라든지 이런 말로 부르다가 근세에 들어서 학문의 분과가 다양해지면서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서양에서도 근세에 과학이란 말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었지만은 나름대로 과학이란 지금으로 보면 과학이라는 그런 학문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그러면 많이 썼던 그 과학의 그 교육적인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과학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긴 해도요. 조선시대에는 각종 과학 교육이 행해졌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호조라는 그 부스에 산학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예.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중심 사회에 조선은 농업 중심 사회였는데요. 그래서 토지를 측량하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학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을 선발해서 중국에 유학을 보내서 수학을 익히게도 했습니다. 일종의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학생이었던 거죠.
아, 예.
장정실도 사실은 세종이 명나라에 1년간 유학을 보내가지고 전문 기계를 익혀오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장정실도 유학생 출신이었죠. 그 밖에 또 무기를 만들고 성이나 집을 짓는데도 다 과학이 필요했으므로 거기에 맞는 과학을 가르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경물이란 단어를 봤거든요. 그것도 과학과 연관이 있다고 봤는데
예, 예 뭐 경물치치 그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예, 예. 그런 과학의 예.
의술 분야는 좀 어떨까요?
의술도 세종대왕께서 많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의학서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예.
고쳐서 일반 백성들도 중국의 그런 비싼 약재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약재를 가지고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도 뭐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일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가 되었던 분야죠.
예.
그 조선시대에 보니까 과학자들을 보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예, 그 천문학에 대한 기록은 아마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기록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확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
예, 그렇다고 그런 들었습니다.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천문학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하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왕과 특히 해에 관한 일은 왕과 관련이 있고 별과 모든 별의 움직임과 이거는 나라의 운과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기록하고 관측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아, 민심이고 천심이다 그런 의도하에서 하늘을 열심히 봤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또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뭐 일을 잘못하거나 연산군처럼 뭐 폭군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늘의 기운을 읽고는 왕에게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처신을 올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소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서도 천문학이 작동했던 겁니다.
결국 왕도 그 천문학에서 어떤 사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감히 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었겠네요. 하늘의 뜻이니까 따라주세요. 가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네요.
그래서 유독 이렇게 흉한 일이 있을 때 그런 흉한 별이 나타났다가 하는 기록들이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 흉한 기운이 있으니까 왕은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었죠.
왕을 그 하늘의 법칙으로 단속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문학적인 기록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예, 그 한 예를 들면요. 1604년에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초신성은 이 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터져서 하늘에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신성이란 말이 잘못된 거죠. 새로운 별이 아니고 별의 최후죠. 그래서 이게 저 동양에서는 손님별, 객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표현이 정확한 거죠.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별이기 때문에 이 초신성이 관측됐는데요. 이 별은 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독일의 천문학자에 의해서 관측돼서 이제 이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 왕조 실록에 이 관측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케플러가 관측했던 기록보다 훨씬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노벨상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인데요. 이 초신성에는 유형 1과 2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케플러가 관측한 그 기록만 보면은 케플러 초신성은 유형 2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조선과학실록을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 케플러 초신성은 유형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 1이 뭐냐면은 태양 질량의 1.4배 되는 별이 폭발한 것이므로 폭발 질량과 밝기가 일정해서 우주 팽창 속도 등을 연구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유형 1 초신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외국 과학자들이 밝혀내가지고 널리 소개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참 대단한 그 관측 기록인데 그거를 좀 더 연구해서 그게 왜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될까까지는 더 수백 년이 걸려야 왔겠지만은 그런 관측할 수 있었다는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학에서 과학 분야에 또 저희가 건축 분야도 우리나라가 좀 저로 창경궁을 가서 창경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지어졌는가 그걸 처음 느껴보고 우리나라의 한옥 안에도 그런 과학적 기술 못 하나 쓰지도 않고 그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고 대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저 건축 기술은 뭐 여러 가지 뛰어난 점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또 뭐 좀 특별한 그런 조선만이 가졌던 기술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단천연음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기술은 저 연산군 때 어떤 장인이 개발한 은재련법인데요. 이 은재련법을 그 장인이 뭐 거의 세계 최초로 개발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하필 그 시기가 연산군 때였다는 거죠. 연산군은 전혀 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사장됐고 그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흔적을 남기고, 그래서 이 그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그걸 그 기술을 가지고 은을 재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세기부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고, 그래서 일본이 아마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은을 재련했다. 그런데 단천 연은법이 기존의 은 재련법하고 뭐가 다른 거죠?
아, 예. 그거는 제가 네. 책에서 뭐 근데 자세히 그 예, 내용을
책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예, 거니까 예. 여기를 하기로 하고요. 혹시 다른 질문 선정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아, 여기 또 제가 이 책에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한국 최초의 서양인 외인 부대장으로 박연이라는 분을 소개해 놓았는데요. 이 박연이 왜 박연으로 불리게 됐는지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하멜 아시죠?
예, 하멜 표류기요.
예, 하멜보다 27년 먼저 조선에 표착한 서양인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하멜하고 같은 네덜란드인이죠. 그런데 예. 이분이 이제 제주 하멜은 제주도에 표류했고 이분은 일본으로 가다가 경주에 표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러 세 명이 일행 두 명하고 세 명이 이렇게 경주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냥 잡히고 말았죠. 그래서 그 배는 도망가 버리고 세 명만 이제 한국에 남았는데 간원들이 당신 이름이 뭐야 하니까 얀얀세 했겠죠. 얀 뭐 뭐라고 하니까 얀얀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연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성이 뭐야 하니까 벨테벌이에요. 이분이 얀얀세 벨테벌인데 벨테벌이 하니까 아유 너무 길어 그냥 박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박연이 된 거고요. 이분은 그 27년 후에 하멜이 도착했을 때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던
예,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고 이분은 또 이 네덜란드를 옛날에 화란이라고 했는데 또 한자로 홍이라고도 했습니다. 홍이포라고 있죠. 그때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대포를 가장 잘 만든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박연이 도착했을 때 인조 때였는데 그때 이제 북방이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불러가서 이분한테 네덜란드의 대포식으로 만들게끔 이제 훈련 도감에 배속시켜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또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무과에 급제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결혼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네.
애도 낳고 네. 그런데 다 이제 하멜 이래 두 사람은 같이 온 두 사람은 병자호란 때 전쟁을 하다가 사망했고요. 혼자 살아남아서 이제 하멜 일행도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손을 두 명이나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자손 아직 뭐 찾지를 못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예. 화란 박씨가 생긴 거네요.
예, 아마 있으면 네. 그렇게 됐을 건데요. 그런데 네. 신기한 제가 왜 이분 일화를 들먹이냐 하면요. 1991년에 이분의 자손이라고 네덜란드에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헨크 벨테브레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자손들이 네덜란드 데리프시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600명 정도나 집성촌처럼 모여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선조 그러니까 한국 선조 자기네들의 아주 먼 할아버지가 남긴 한국의 핏줄을 찾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한 사학 하시는 분이 그분을 안내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배척 그게 있어가지고 족보에 아마 남아있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박연의 후손들은 찾지 못하고 그분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셨죠.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러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또 많은 것을 또 제가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상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com에 질문해 주시고요. 매주 출연하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질문을 뽑아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듣고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